사무엘하 6장 12절부터 15절까지 읽겠습니다. 혹이 다윗 왕에게 구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길을 인하여 오벳에돔의 집과 그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길을 기쁨으로 메고 오벳에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세 여호와의 길을 맨 사람들이 여섯 걸음을 행하며 다윗이 소와 살찐 것으로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때에 배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부르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길을 메어 오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에게 왜 기쁨인지, 왜 감사하며, 왜 은혜인지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돌아가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세상이 가지고 있는 그 복에 대한 상식이 있습니다. 세상은 복과 저주에 대해서 착한 일을 한 사람에게 복이 주어지고, 그다음에 나쁜 일을 한 사람은 저주가 주어진다. 이게 이 세상의 상식이고, 또한 어떤 복과 저주에 대한 원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종교도 마찬가지죠. 아마 여러분이 아는 모든 종교들도 복과 저주에 대해서는 다른 말을 하지를 않을 것입니다. 공덕을 쌓고 좋은 일을 하고, 이러한 것들이 복을 받을 수 있는 길로 그렇게 가르치고 또 강조를 할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상식에 의해서 이제 착한 일을 많이 한 그런 사람들을 보면은 참 당신은 복 받겠습니다. 이러한 그 말을 하고 또 반대로 나쁜 일을 한 사람에 대해서는 당신은 하늘에 그냥 두지 않을 거다. 천벌을 받고야 말 것이다. 이런 악담을 서슴지 않고 하기도 하죠. 우리가 많이 보는 드라마 역시도 그런 상식에 기초되어서 제작되고 있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드라마 내용을 보면은 착한 사람과 악한 사람이 나올 때, 이 착한 사람이 처음에는 나쁜 사람에게 억울하게 실컷 당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결국 마지막쯤 가가지고는 억울함이 다 벗겨지고 나쁜 사람이 벌을 받는, 그 착한 사람은 잘 살게 되어가는, 그러한 그 내용의 드라마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만약 드라마가 이 나쁜 사람이 처음부터 끝까지 잘 되는 것으로 그렇게 끝나버린다면은 이 시청자들은 난리 날 겁니다. 이 세상에 그런 드라마가 어딨냐? 아마 이그 글을 쓴 저자는 욕을 바가지로 먹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상식에 벗어난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세상사가 우리 상식대로는 또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 계산대로라면, 우리 생각대로라면은 나쁜 일을 한 사람은 결국에 뭐 죽기 전이라도 이 벌을 받는 쪽으로 나가는 게 그게 마땅한데 이 세상사는 그렇게 안 돌아간다는 얘기입니다. 오히려 착하게 산 사람들이 끝까지 억울하게 살다가 억울하게 죽는 그런 일도 많이 있는 것이 바로 이 세상사예요. 그럴 때마다 사람들 어떻게 하냐면은 하늘을 보면서 도대체 하늘은 뭐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진짜 계시는 겁니까? 이런 식으로 불평과 원망을 하기도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이 착한 사람이 복받고 나쁜 사람이 벌받는 그런 세상을 원하느냐, 아니면은 뭔가 다른 방식의 세상을 원하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세상 일을 할 때에 착한 사람에게 복 주고 나쁜 사람 벌 주는 그런 식으로 일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원하시냐 말입니다. 아마 모르긴 몰라도 하나님이 좀 그렇게 일해 주기를 바라는 그러한 마음이 좀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은 왜 하나님이 착한 사람을 복 주는, 나쁜 사람 벌 주는 그렇게 일해 주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 우리에게 일어나냐고 하는 겁니다. 그건 혹시 우리 마음 한구석에 나도 착한 사람이니까 하는 이런 생각이 있는 게 아니냐는 얘기죠. 나도 착한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착한 사람 복 주면 나도 덩달아서 복을 받을 수가 있지 않겠느냐. 뭔가 이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착한 사람 복 주는 그렇게 이루어졌으면 그런 바람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노골적으로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착한 사람이십니까? 여러분은 착하십니까? 고개를 좀 푹 숙이는 분들은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나는 착한 사람이냐? 제 물에 화내지 마시고 한번 자기 평가를 해보시라는 거예요. 착한가 나쁜가? 지금까지 내가 살아오면서 뭐 나쁜 짓 한 것이 없으니까 난 착한 사람이 아니겠느냐는 이런 생각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세상의 기준에서도 나쁜 일을 하지 않았다 해가지고 모든 사람을 다 저 사람 착한 사람이다 이렇게 일컫는 건 아니에요. 세상이 누구를 착하다 말할 때는 착한 일을 했기 때문에, 나쁜 일을 안 해서도 아니고 착한 일을 했기 때문에 저 사람은 착하다 이렇게 말한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그 세상 기준을 놓고서라도 과연 여러분은 착한 일을 하면서 사셨냐 그 말입니다. 반면에 내가 나쁜 사람이라면은 내가 참 악하게 살았구나 이런 생각이 든다면은 그래도 착한 사람 복 주고 악한 사람 벌 주는 그런 하나님을 원하겠냐는 얘기입니다. 내가 나쁘다 생각되면은 아마 그런 하나님은 좀 생각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러면 벌 받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는 안 갈 거라 그 말입니다. 근데 어쨌든 이 세상 돌아가는 걸 보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착한 사람 복주고 나쁜 사람 벌주는 그런 하나님은 아닌 것 같아요. 뭔가 다른 방식으로 일하시는 그런 하나님 우리가 좀 생각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복과 저주라는 것, 이것이 과연 어떠한 법칙과 어떤 원칙을 따라 주어지느냐는 것, 이 점 우리가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말씀이죠. 11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개가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베데돔과 그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앞에 내용을 모른 분들을 위해서 잠깐 얘기를 해드리면은 이 다윗 왕이 이제 왕이 되고 나서 다른 곳에 있었던 하나님의 개를 다윗성으로 옮겨오는 과정입니다. 옮겨오는데 이 웃사란 사람이 소가 갑자기 뜀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개가 수레에서 굴러 떨어질 위기에 처하게 되니까 딱 붙잡았단 말이죠. 근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 웃사를 죽여버린단 말입니다. 왜 죽었느냐는 것은 다시 설명할 시간이 기니까 넘어가기로 하고 그 웃사가 죽고 나니까 다윗이 하나님에 대해 분한 마음을 가져요. 그래서 아이고 난 이제 하나님의 길을 안 가져가겠다. 그래가지고 그 길을 다윗성으로 가져가는 걸 중지해버리고 대신 오베돔 집으로 갔다 옮겨버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그 집에 복을 받았다는 것. 그게 이제 그 11절 그 내용으로 그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11절 오면서 오베데돔의 집에 하나님의 귀를 모셨으니까 복이 주어진 것이 아니냐. 단순히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생각은요. 지금 식으로 말하면은 열심히 주일 지켰으니까 복을 받은 것이 아니냐 이 생각과 같은 맥락입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이 잘못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그 생각은 결국 내가 했던 행동을 복을 받을 만한 의로운 행동으로 높이는 그런 결과 때문에 그건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은 우리의 행동을 의로운 것을 높이는 것을 절대로 용납하는 분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의로우신 분은 예수님 한 분이기 때문에 우리 행동을 높이는 걸 하나님은 용납지를 아니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님이 이런 점을 전혀 알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행동을 의로운 것을 높이는 것을 용납지 아니하는데 그 하나님을 알지를 못하기 때문에 자꾸 나를 높이려는 그러한 쪽으로서 자꾸 흘러간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하나님께서 왜 인간의 행동을 의로운 것으로 높이는 것을 용납지 아니하시나? 왜 그러느냐? 만약에 우리 행동을요 의로운 것을 높이게 되면은 예수님의 의로움이 필요 없게 되어버립니다. 왜냐? 우리가 의를 행할 수 있으니까 내가 의를 행해가 구원받으면 되어버린다는 얘기죠. 결국 예수님이 필요가 없어져요. 그렇게 되면은 구원받을 때는 예수님 필요하고 복받을 때는 내 의로운 행동이 필요하다. 이런 식이 돼버립니다. 이걸 생각하지를 못하고 자꾸 이 교회가 어떤 교인의 특정한 행남을 축혀 세워주고 의로운 것으로 높이기를 힘쓰는 그러한 일을 많이들 자행하지 않습니까? 교인이 뭔가 조금만 교회 유익인 일을 하면은 야, 저 사람 신앙이 있다. 높여버린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교인을 기분을 맞춰주고 더 열심히 일하도록 그렇게 의도하는 게 굉장히 많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안다면 절대 그렇게 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진심으로 어떤 목사가 신자의 영혼을 사랑한다면 그 사람 행함을 축제 세워주고 칭찬해주는 그런 쪽으로 끌어가기보다도 그런 행함을 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만들어주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 그게 진짜 교회 일이고 목사 일일 거라 그 말입니다. 다시 본문 돌아가서 오베디돔이 여호와의 길을 모셨다는 것 때문에 거기에 주어졌다면 다르게 생각합시다. 사울도 하나님의 길을 모셨습니다. 사울도 전쟁에서 연합기를 앞세우면서 전쟁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에게는 어떻겠습니까? 전쟁에 실패한 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똑같이 은합기를 모셨는데 왜 한쪽은 오히려 실패하게 하고 한쪽은 복이 주어지냐 그 말입니다. 어떤 신자는요, 주의를 열심히 지켜도 하는 일마다 안 되고 힘들게 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건 왜 그렇습니까? 어떤 사람은 신앙이 엉망인 것 같은데 사는 게 힘들지 않고 돈도 잘 번단 말이죠. 그것도 왜 그렇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일단 우리가 생각할 때에 뭔가 잘하는 것으로 여겨지는 그 행동을 복과 연관 지어 생각하는 것을 고칠 필요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걸 분명히 고쳐야 돼요. 이건 다 아는 내용이겠지만은 생각을 정리한 차원에서 하나하나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오베돔의 집에 복이 주어진 거, 이건 어떻게 우리가 이 일을 해야 될 것이냐. 먼저 이 오베돔이란 사람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오베돔이 복을 받을 만한 사람이었느냐, 이걸 짚고 넘어가야 돼요. 복을 받을 만한 사람에게 복이 주어진다, 이게 우리의 주된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이 생각을 고치려면은 오베돔이 복 받을 만한 사람이었느냐, 이걸 생각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오베데돔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닙니다. 성경에 어느 나라 사람 되어 있습니까? 어디 사람으로? 가드 사람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드란 지역 많이 들어봤죠. 누구의 고향이었습니까? 대표적으로 골리앗의 고향이 가드입니다. 결국 오베데돔은 가드 지역 사람이고 블레셋 사람이 이방인이라 그 말입니다. 이방인인 오베돔이 어찌된 사정인지 지금 이스라엘 지역에 와가지고 거주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법궤를 그 오베돔 짐으로 옮긴 이유도 그래요. 오베돔이 이방인이기 때문이 아니었느냐, 이렇게 추측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법궤로 인해서 우사가 죽임을 당하니까 다윗이 하나님에 대해 두려운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법궤를 다윗으로 옮기는 것도 거부를 해본다 그 말이죠. 법궤 때문에 나도 심판받을 수가 있다는 그런 염려가 들어온 거예요. 이렇게 다윗도 두려운 판국에 이스라엘 누가 법궤를 자기 집으로 모셔가려 하겠냐 그 말입니다. 모두가 다 거부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면 오베돔은 거부할 수 있는 입장이냐? 사실 그런 입장 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이방인이거든요. 이방인이 이스라엘 지역에 와 있습니다. 그 삶이 평탄했겠습니까? 이스라엘은 이방인을 개처럼 취급합니다. 아주 멸시를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지역에서 이방인 존재한다는 것은 굉장히 힘없고 아주 멸시받고 천대받는 그런 입장이 있다 그 말이죠. 그런 입장에서 이스라엘 왕인 다윗의 말을 거부한다는 것은 어렵지 않았겠느냐, 이런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베돔이 자청해가지고 귀를 모셨다기보다도 할 수 없이 귀를 모시게 되었다는 그런 결론을 내리는 것이 타당한 것입니다. 이건 10절과도 그렇죠. 10절 오면은 여호와의 길을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매여가기를 즐기하지 아니하고 치우쳐 가드사람 오베돔 집으로 매여간지라. 일방적으로 매여간 쪽으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걸 보면 아주 비일한 행동이지 않습니까? 다윗 자기도 겁을 내는 그런 은약계를 나무 다른 사람 집으로 옮겨 놔버린 거예요. 결국 그 사람은 심판받아도 저주받아 상관없다. 이러한 의도가 아니겠습니까? 굉장히 비일한 모습이라던 말입니다. 어차피 오베돔은 다름이장 안 들어와가지고 오베돔은 이방인이고 이방인은 하나님의 심판 대상이니까 이왕 심판받을 사람이 집에 옮겨놓자 이런 생각이 있을지도 모른다던 말입니다. 어쩌면 또 이방인이 그 사람 집에 벗겨 갔으니까 하나님 심판 분명히 떨어질 거다. 이런 생각도 있을지도 몰라요. 근데 결과는 뭡니까? 심판도 저주가 아니고 이방인은 집에 오히려 복이 떨어지더라던 말입니다. 전혀 다른 쪽으로 하나님 일을 해버리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의 사고방식은요. 이방인은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런 집에 복이 주어졌다는 것. 결국 하나님은 이러한 일을 통해서 복과 저주에 대한 다윗과 이스라엘 생각을 고쳐놓겠다는 것입니다. 그게 지금 본문 사건의 의미란 말이죠. 전에 말한 대로 우사의 죽음에 대해서 다윗이 분한 마음을 가진 것은 우사를 지금 복을 받아 마땅한 일을 하고 있다고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괴를 옮기는 일, 복된 일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복받을 일을 하고 있는데 오히려 심판을 받는다. 그러니까 하나님 왜 그럴 수가 있습니까? 분한 마음을 가진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오베데돔에 대해서는 이방인이니까 너는 심판받아 마땅해. 저주의 대상이야. 이런 생각이 있다는 얘기죠. 하나님이 이러한 인간 생각과는 전혀 다르게 복과 저주를 행하시는 것이죠. 복을 받아 마땅하다 생각했던 사람은 심판을 해버리고 심판받아 마땅하다 생각한 사람에 대해서는 오히려 복을 줘버리는 것입니다. 그게 지금 하나님 방식이에요. 자, 여기에서 다윗 잘못이 뭐냐면 다윗은 이 복과 저주라고 하는 것을 인간의 행함이나 또한 인간의 어떤 의로운 일에다가 조건을 두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저 사람이 의로운 일을 하니까 복받을 거다. 이게 다윗 생각이었어요. 이러한 생각을 고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방인인 오벳에돔의 집에다가 복을 내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한 대로 복을 받을 사람이 전혀 안 되는데 복받을 조건이 전혀 안 돼도 불구하고 복이 주어진 것. 그걸 보면서 복의 통로, 복이 주어지는 원칙이 뭐냐는 것, 그것을 보여주시겠다는 얘기입니다. 12절을 보겠습니다. 혹이 다윗왕에게 고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를 인하여 오베데돔의 집과 그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는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베데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세. 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오베돔의 복받은 소식을 듣고 생각이 달라집니다. 기쁨으로 궤를 다윗성으로 다시 옮기는 거죠. 이게 한편 보면 다윗의 변덕으로 그렇게 보여질 수가 있습니다. 우사가 죽으니 겁이 나가지고 궤를 멀리했다가 이제 오베돔이 복받았다 그렇게 말하니까 안심하고 다시 옮겨가는 이 다윗의 변덕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12절 다윗의 기쁨은 사실 그런 게 아닙니다. 다윗의 기쁨은요 한마디로 말해서 복과 저주 그 의미를 진짜 깨달았을 때의 기쁨 그걸 다윗이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걸 말해주는 것이 13절 14절 내용입니다. 거기 보면은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여섯 걸음을 행하며 다윗이 소와 살진 것으로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때에 배 에봇을 입었더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상당히 간단한 내용이 아니에요. 자, 궤를 옮기는 것이 다윗의 변덕이라면 그냥 궤를 옮기가면 될 일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다른 일을 행하고 있습니다. 제사를 드리고 있다 그 말이죠. 궤를 맨 사람들이 여섯 걸음 행했을 때에 제사를 드렸다. 왜 여섯 걸음을 옮기고 나서 제사를 드렸느냐? 이건 사실 그 이유를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추측해 볼 때에 여섯 걸음까지 옮겼을 때 아무 일 없는 것을 하나님이 개 옮기는 걸 허락하는 것을 여기 있기 때문에 여섯 걸음 옮기고 나서 제사드린 것이 아니냐. 단지 하나의 추측이라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보다 중요한 게 뭐냐면은 다윗이 지금 제사를 드리고 에봇을 입었다는 것. 이게 중요한 일이에요. 에봇은 누구의 복장입니까? 제사장 복장입니다. 제사장 복장은 제사장만 입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사 역시 누구만 드리는 겁니까? 제사장만 드리는 것이 제사예요. 근데 지금 다윗은 제사장이 아닙니다. 왕이죠. 왕이면서 제사장 옷을 입고 제사장 일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다윗이 제사장을 시켜가지고 제사된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 들 수가 있는데 다윗이 제사장 복장을 입고 있다는 것 이걸 염두에 둔다면 다윗 직접 제사를 드렸을 가능성이 크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럼 결국이 다윗이 어떻게 한 겁니까? 하나님의 규례를 어긴 것이지 않습니까? 왕이 제사를 했습니까? 그 사무엘상 13장에 보면은 사울이 자기 마음대로 제사 드렸다가 사무엘로부터 책망받은 그런 일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13장 13절 한번 찾아보세요. 거기 보면은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하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이건 제사 드린 것을 말합니다. 그리하였다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영히 세우셨을 것이오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그 백성의 지도자를 삼으셨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이 제사드린 것 때문에 지금 이런 책망 받아요. 네 나라 길지 못할 것이다. 다른 사람 세워가지고 왕을 대신할 것이다. 이런 벌을 받고 있다 그 말입니다. 다윗도 똑같이 자기가 제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다윗은 아무 일이 없다 그 말이죠. 왜 그러냐 말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뭔가 일관성이 없다는 그런 생각이 안 드십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일이 일관성이 없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규례를 어긴다는 것을 단순히 하지 말라고 했다는 것 이걸로 안 온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상당히 좀 어려운 얘기인데 이걸 이해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상당히 도움이 돼요. 자,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약에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이런 법이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이거 아시죠?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자, 그러면은 어떻게 하는 것이 그 법을 지키는 것이겠습니까? 어떻게 하는 게? 비례대로 하면은 누군가가 내 눈을 상하게 했다면 나도 똑같이 그 사람 눈을 상하게 만드는 거. 그게 귀를 지키는 것이 아닙니까? 누가 나에게 100만 원 손을 입혔다면 나도 그 사람 100만 원 받아내는 거. 그게 법을 지키는 것으로 이해가 된다 그 말이죠. 그러면 그렇게 하는 게 규례를 지키는 것입니까? 맞아요.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유대인은 그런 식으로 법을 지켰습니다. 눈을 상하게 하면 똑같이 눈으로 갚아준다 그 말이죠. 그렇게 해가지고는 법 지킨다. 이렇게 나왔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게 율법도 사나 이렇게 얘기했는데 예수님은 다른 해석을 합니다. 마태복음에서 그 말씀하시면 뒤에 무슨 말 하냐면은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 돌리더라. 이 말이 나오잖아요. 유대인식으로 한다면은 오른편 뺨을 맞아서 어떻게 합니까? 나도 똑같이 오른편 쪽을 진짜 빼버려야만이 그게 율법 지키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를 않아요. 맞았으면은 다른 쪽 돌려대라는 것입니다. 그게 법을 지키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게 뭐냐면은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이 귤의 의미는 이웃사랑이라 그 말입니다. 진짜 의미가 이웃사랑이에요. 이웃이 나에게 해를 입혔다 해가지고 분풀이 하지 말아라. 그 의미가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아라. 바로 그 뜻이라 그 말입니다. 우리는 한 대 맞으면 어떻게 합니까? 두 대를 때려야 직성이 풀리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의 속성이거든요. 이런 우리의 악한 성품을 하나님 아시기 때문에 한 대 맞으면 한 대로 갚아라. 다시 말해서 더 분풀이 하려고 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게 뭐냐면은 이웃을 분노로 대하지 말아라. 이웃을 사랑하라. 그 의미가 눈은 눈으로 그 규례 속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결국에 눈은 눈으로 이 말을 지킨다는 것은 이웃을 사랑해야만이 그 규례를 지키는 거예요.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붙들고 뭐 하루를 가도록 설명 드릴 수도 없는 것이고 하여튼 이해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뭐냐면 다윗의 그이 일도 그렇게 일을 해야 한다 그 말입니다. 다윗 제사를 드리고 에봇을 입어도 벌을 받지 않았다 그 이유를 이런 차원의 일을 해야 돼요. 사울은 제사를 어떻게 했냐면은 하나님 도움을 받아가 전을 이겨보려고 이용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사울이 그 벌을 받은 거예요. 왜냐하면 제사 음식을 사울이 무너뜨린 것이죠. 그럼 다윗은 뭐냐? 다윗은 오베돔의 집에 복이 주어졌다. 여기에서 복과 저주에 대해 다시 생각이 된 것입니다. 저주받을 것으로 생각한 오베돔이 복받았다는 것. 이게 그 다윗에게서 큰 충격이었다. 그런 말이죠. 이방인이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것도 한 일이 없는 그런 오베돔이 복을 받았다.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것, 그 원칙이 뭐냐는 것, 이것을 새롭게 알게 된 거라 그 말입니다. 그게 뭐냐면 복을 받기 위해서 인간이 해야 될 건 아무것도 없구나. 이걸 알게 된 거예요. 근데 무작정 복이 주어진 건 아닙니다. 언약궤와 연관지어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 12절에서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인해서 복을 주셨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복받을 조건이 아무것도 없는 오베돔이 하나님의 궤가 함께 한다는 것 때문에 복을 받았다는 것. 이것처럼 인간의 열심과 아무런 상관이 없이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복이 주어지는 사실, 이걸 알았다면 궤를 갖다가 세술에 운반하면서 자기 열심으로서 하나님 모셔보게 이런 발상이 크게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거라는 얘기죠. 그래 다시 궤를 옮길 때는 이제는 억대로 매어 옮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에봇을 입고 제사를 이유가 뭐냐? 그건 다윗이 하나님의 궤가 함께한다는 것, 그게 어떤 의미인가를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자 제사 드릴 때에 하나님의 궤의 뚜껑에다가 제물의 피를 뿌리지 않습니까? 그 의미가 뭐냐면은 이스라엘 모든 죄를 제물의 희생이 다 그 용서받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제물의 희생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가 용서받는다. 그게 언약궤에 담겨 있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궤는 용서란 의미가 담겨 있다 그 말입니다. 그렇다면은 심판의 대상인 이방인 집에 궤가 있다는 게 뭘 말합니까? 하나님의 용서가 그 집에 함께한다. 그런 의미가 된다 그 말입니다. 결국 이방인의 복, 이 오베돔 복은 뭐냐면은 제물의 피로 인한 하나님의 용서를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본문의 역이라 그 말입니다. 다윗이 그걸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용서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는 것이죠. 결국 제사 의미를 다윗은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에봇을 입고 제사를 드리는 것. 그게 뭐냐면 제물의 피로서 주어진 용서가 곧 하나님의 복이구나. 이걸 알았던 내용입니다. 그게 진정한 제사장이에요. 그렇다면 다윗은 지금 진정한 제상 차례에서 제사를 드리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규례를 어긴 것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왕이 아니고 진정한 제상 차례에서 제사 드리기 때문에 하나님 법에 순종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해석이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정한 제사장은 목사 어떤 한 그 직책이 아니고 예수님의 피의 의미를 아는 사람, 그들이 진정한 제사장입니다. 십자가 복을 바라보고 감사하는 신자, 그게 진짜 제사장이라 그 말이죠. 결국 다윗의 기쁨은 이겁니다. 여호와의 궤의 능력, 그 능력이 뭡니까? 하나님 용서죠. 그 용서의 능력을 알았기 때문에 다윗은 기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사의 죽음에서는 궤를 두려워합니다. 근데 궤의 진짜 능력, 용서를 다윗이 보게 된다 그 말이죠. 그 결과 뭡니까? 진노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고 대신 용서의 기쁨이 다윗에게 자리하고 있는 것. 그게 다윗의 기쁨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15절에 보면은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부르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길을 메우니라 그렇게 되어 있죠. 다윗과 이스라엘의 기쁨. 언약궤의 능력을 알았기 때문에 얻어지는 그 기쁨. 용서의 피의 능력. 그걸 알았기 때문에 가지게 된 그 기쁨. 그게 진정한 시인자의 기쁨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저주받을 자가 복에 거하게 되었다는 것. 그걸 보여주는 것이 본문의 내용이라는 것을 잘 깊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복과 저주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생각, 우리 상식을 따라 주어지지를 않습니다. 내가 착하게 사니까 복받는다. 이건 기독교에는 없습니다. 그러한 복은 존재하지를 않습니다. 그것은 오히려 심판받을 자의 속성에 지나지를 않아요. 저주 역시도 우리 행위를 따라 주어지지를 않습니다. 나쁜 일 했다 해가지고 저주받는 것, 이건 사실상 없어요. 저주라고 하는 것은 언약계의 능력의 용서를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게 저주입니다. 지금식으로 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 능력을 알지 못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 그게 바로 심판이고 저주란 얘기입니다. 나쁜 짓을 해서 저주받은 게 아니다. 그게 이상하게 들립니까?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 한편 강도, 그 사람 분명히 착한 사람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우리가 말하는 악한 사람이었어요. 그건 강도였어요. 강도. 사형을 당할 정도로 악한 자였다. 그 말입니다. 그런 그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게 피의 능력이란 얘기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강도는 지옥 갔죠. 왜 지옥 갔습니까? 강도라는 죄 때문에 그랬습니까? 지옥 간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이유를 몰랐고, 예수님 그 피가 자기 때문인 걸 몰랐고, 그 피의 능력이 자기를 용서한다는 것, 이걸 몰랐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심판받고 지옥 간 것입니다. 그 법칙을 여러분 잘 아시라 그 말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의 피를 믿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복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게 부족함이 없는 완벽한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걸 알았는데, 복을 알게 되었는데 어떻게 언약궤를 두려워하겠습니까? 언약궤가 나를 저주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나를 용서한 능력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 그 언약궤 어떻게 가까이 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다윗의 기쁨이었다는 얘기입니다. 복은 인간의 행위와 상관을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복받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죠. 내 힘 가지고 되어진 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항상 은혜만 높이고 은혜만 자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복받은 사람 특징입니다. 경쟁도 없고 비교도 없습니다. 서로 받은 복을 가지고 경쟁한다는 것은 가짜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존재치를 않습니다. 이걸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저주받을 것이라 생각했던 오베돔의 집에 하나님의 귀로 말미암아 복이 누리게 된 그 법칙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역시도 저주받을 자입니다. 이런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복을 누리게 된 것이죠. 왜? 용서의 능력이 우리에게 함께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게 여러분의 기쁨이 돼야 돼요. 십자가 달리신 예수를 믿으신다면은 뭔가 행해야 된다. 부담감은 절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짐이 없는 진짜 가벼운 신앙생활을 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뭔가 한다고 해도 복을 받기 위해 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 복을 받은 자로서 감사의 표현으로서 뭔가 행하는 모습이 나와지게 될 뿐이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이러한 예수를 보내신 하나님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저주받을 우리를 용서하신 예수의 피의 능력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예수 안에 우리는 분명히 저주의 대상이 아니에요. 주님의 용서의 능력이 여러분의 모든 악한 것을 멀리해버렸다는 것, 다 덮으시고 용서했다는 것, 이걸 여러분이 아신다면은 주님의 그 피의 은혜는 여러분의 기쁨으로 영원토록 자리하게 될 것입니다. 신자는 생명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일 뿐입니다. 이걸 깨닫게 되니까 십자가가 큰 기쁨으로 남게 되죠. 그게 다윗의 기쁨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기쁨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게 진짜 신앙생활입니다. 이걸 놓쳐버리고 자꾸 어떤 세상의 상식대로 이 땅에 끝 우리의 교회 안에 끌어 들어와가지고
내 행함을 가지고 뭘 해보려고 한다면은 끝까지 짐만 지고 가는 그러한 신앙이 될 수밖에 없어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복과 저주가 어떠한 것으로 주어지는 것인가 잘 기억하시고 언약궤의 용서의 능력을 알므로 말미암아서 누렸던 다윗의 기쁨, 그 기쁨이 여러분 기쁨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죽으실 때까지 또 천국 가서도 이러한 그 십자가 용서의 그 능력으로 인한 기쁨으로 항상 그 마음이 충만한 그런 신앙생활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도우시고 지키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것이 은혜와 사랑 오늘도 말씀 안에서 깊이 깊이 깨닫기를 참으로 원하고 또 원합니다. 십자가의 그 용서의 능력을 우리가 깨달음으로 말미암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참된 기쁨이 우리 온 성도의 심령이 차고 넘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해주셨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우리를 어떤 행함을 따라서 저주가 주어지고 복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온전히 우리 주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피의 은으로 말미암아 용서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복에 거하는 그러한 존재가 되었다는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인가 깨닫게 하시고 언약의 의미를 알므로 말미암아서 기쁨 누리는 그 다윗의 기쁨이 이 시간 우리 온 성도의 심령이 있게 해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마다 세상 일로 인해서 우리가 시험을 당하고 또한 우리의 심령이 요동칠 때마다 우리 주님의 십자가 은혜로 말미암 그 기쁨으로 인해서 우리 온 성도의 심령이 잔잔해지게 하시고 참으로 우리 주님을 믿는 그 믿음의 행복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날마다 깊이 깨닫고 살아가는 우리 온 성도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